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또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2025년 1월 둘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였을까요? 연례 국제기술박람회인 CES에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첨단 기술이 소개됐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교리 교육에서 전 세계 아동의 학대와 강제 노동을 규탄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도 국왕이 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한국의 창업 초기 기업들을 소개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건강한 일상의 빈틈을 채운다라는 사명으로 상황 맞춤형 피로 해소 제품을 제공하는 추구미의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8화, 또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천문학의 역사를 바꿔놓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퍼시 벨 로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ES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매년 미 북서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 전자제품 박람회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로 최신 기술 혁신과 제품을 선보이는 국제 행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 기업, 스타트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지속 가능성, 차량 기술, 게임,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법을 공유하면서 미래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AP통신이 7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올해 행사 하이라이트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7일인 첫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내부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의 현대모비스는 전면 유리에 주행 정보와 엔터테인먼트를 투사하는 홀로그램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탑승자가 영화를 감상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독일의 BMW는 새로운 iDrive 시스템을 선보였는데요. 이 시스템은 차량의 하단 유리에 펼쳐지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투사하는데 이 터치스크린과 음성 명령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따라 색상, 앱, 기타 설정을 개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 경험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의 소니 혼다는 인공지능 AI 기반 음성 에이전트를 탑재한 전기자동차 아필라 1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능은 운전자와 대화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차량 내 파노라마 스크린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앱을 통해 풍부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국 업체 삼성전자가 공개한 인터랙티브 TV인 삼성 비전 AI는 화면에 등장하는 배우를 식별하거나 자막에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삼성전자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장 겸 사장은 스크린의 역할을 재구상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개인화,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을 하나로 연결해 삶을 단순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유닛,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컴퓨팅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 엔비디아 역시 시선을 끌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 CEO가 발표한 GeForce RTX 50 시리즈 GPU는 차세대 AI 칩인 블랙웰을 기반으로 하며 AI 기반 렌더링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거란 기대를 낳았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GPU는 새로운 기술로 만든 컴퓨터의 두뇌 같은 장치인데요. 이 제품은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사용해 더 똑똑하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특히 게임 화면이나 3D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고 실감나게 만드는 데 필요한 AI 기술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GPU는 컴퓨터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줘서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을 훨씬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신제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새로운 AI 모델 코스모스는 현실감 있는 비디오를 생성해 로봇과 자동화 서비스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일본 자동차 제조사 토요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차세대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태그입니다. 교황의 한탄.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 노동과 학대를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어린이를 해치거나 착취하는 사람은 신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첫 교리교육 강론에서 아동의 고통에 초점을 두고 시작했는데요. 신자들은 아동 노동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는 하느님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들을 해치는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굶주림, 재난, 질병,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미성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학대를 반드시 막고 비난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전에도 해외 방문 시 아동노동 문제를 자주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2023년 콩고 방문 중에 외국 세력과 채굴 산업이 콩고의 귀중한 자원을 착취하는데 어린이를 이용하는 실태를 규탄하며 이를 탐욕의 도구로 대륙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론에서는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수십 년간 논란이 되어온 사제들의 아동 성학대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88세의 교황은 8일 강론 중에 코가 막히고 목소리가 가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준비된 원고의 절반 정도를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테마의 서커스단 서커스 아프리카의 공연에는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서커스단은 교황청 강당에서 고개사, 로봇으로 조종되는 코끼리 인형, 저글링, 롤러스케이트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세 번째 시태그입니다. 일본 여성 왕위 계승. 일본에서 여성의 왕위 계승 허용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일본 왕위 계승은 현재 남성에게만 허용되지만 왕실의 인구 감소와 남성 후계자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 천왕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황실 전범에 따라 여성 왕족은 왕위 계승이 금지되고 결혼 후 왕족 신분을 포기해야 하지만 나루히토 일왕의 외동딸 아이코 공주를 중심으로 여성 계승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왕실의 평균 연령이 60.2세로 높아지고 왕족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왕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현대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요. 주요 일본 언론사인 아사히 신문과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황실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다며 여성 계승 허용을 포함한 왕위 승계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의 신문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여성 천왕 허용이 왕실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세력은 여성 천왕 허용이 일본의 전통과 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약 90%가 여성 천황을 찬성한다는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시바 시게로 총리도 일본 여성 천황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의 역사에서 여성 천황의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기 592년부터 36년 동안 왕권을 잡았던 스이코 천황 등 8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1868년 메이지 천황 즉위 후 황실 전범 1조에 남자만 왕위를 이을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북한이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7일자 기사인데요. 북한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보죠.
네. 북한의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6일 평양의 한 발사장에서 장창하 미사일 총국장이 신형 IRBM 즉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화상 감시 체계로 이를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음속의 12배 속도로 비행하며 1차 정점 고도 99.8km, 2차 정점 고도 42.5km를 기록했고 1500km 거리의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도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 재료를 사용해 미사일의 발동 기동체를 제작했으며 비행 및 유도 조종 체계에도 효과적인 신기술을 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나요?
예, 이성준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비행거리와 2차 정점 고도 등에 대해서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는 약 1100km이고 2차 정점 고도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미사일의 기종은 지난해 4월에 발사된 화성 16 나형으로 추정되고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기종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시험 발사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 발사가 기존 시험에 비해서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2차 정점 고도를 낮추고 속도를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미한 양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상당 부분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레이더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탄소 섬유 복합 재료와 관련해서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과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네.
국방대 권용수 명예 교수는 북한이 탄소 섬유 복합 재료 개발을 처음 주장한 것은 2017년으로 이번에는 미사일 엔진 동체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보통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에 적용되는 소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던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가 적대 세력의 안전 위협에 대응할 신형 무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미사일이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 체계로 태평양 지역의 적수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 시점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이고요. 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 발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을 앞두고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여자대학교의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이번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미국과의 동등한 협상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기술력을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험 발사 또 시점이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하고도 겹치는데요. 네. 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네요. 기사 정리해보죠.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6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재래식 및 핵능력을 동맹국을 방어하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확장 억제와 핵협의 그룹을 포함해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과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이번 도발이 미한일 공조의 기치에 영향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네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미한일 3국 공조를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역사적인 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30개 이상의 안보, 경제, 인적교류 이니셔티브가 실행 중임을 언급하면서 정기적인 연합군사훈련, 3국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지난 4년 동안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동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한동맹과 미한일 공조의 지속적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핵을 용인할 가능성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가 영내 안보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네, 자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 발언도 들어보죠.
네, 한국 조태열 외교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한 양국은 빈틈없는 연합 방위태세와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또 이루어진 건데 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블링컨 장관의 이번 한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약 2주를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방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됩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최상무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양국 현안과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미한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면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8일자 기사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에 갔습니다. 네. 여기서도 미한일 3국 공조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일본에서 했던 주요 발언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네, 블링컨 장관이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미한일 3국 공조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이 지난 4년간의 외교 성과를 평가하면서 북한 문제와 같은 공동 현안에 대한 동맹 차원의 긴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의 주요 목적 짚고 가죠?
예, 일본 방문은 한국 방문에 이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약 2주를 앞두고 미국의 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블링컨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은 영내 안보와 안정, 번영에 필수적인 미한일 3국 협력의 발전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두 나라 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 문제도 논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중국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의 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심화, 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네.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세계는 정치적 전환기에도 멈추지 않는다면서 현안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평가하고 3국 간 협력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 반응 보죠.
네, 이와야 외무상은 블링컨 장관의 재임 4년 동안 미일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면서 그의 기여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밀러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미한일 3국 협력은 영내 안보와 번영의 핵심이라면서 이러한 협력이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독립된 주권 국가라면서 양국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및 기술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6일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보내드리고 있는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양하고 신속한 세계 소식,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스타트업 코리아입니다. 건강한 일상에 빈틈을 채운다라는 사명으로 상황 맞춤형 피로 해소 제품을 제공하는 추구미의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그 저번에 아이디어 회의 했던 것처럼 제가 여러 성분들을 찾아봤는데요. 한국에서 쓸만한 것들은 일단 뭐 은행이나 뭐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추구미의 윤소호 대표와 팀원이 신제품 개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분을 넣으면 좋을지 또 맛은 어떻게 표현할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즘 제로 칼로리, 제로 슈거 이런 게 유행이니까 비건, 제로 이런 비원에는 완벽함 이런 걸 컨셉으로 해서 신제품을 녹여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제품 개발을 총괄하는 고유빈 씨는 제품에 알맞은 성분을 찾기 위해 여러 논문 자료와 기사를 찾아본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두 개를 밀고 있는 현대사회 문제가 스트레스 그리고 다이어트 이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에 좀 획기적인 성분이 있을까 논문도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 또 스트레스 회복이란 게 사실 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떤 성분을 넣으면 조금이라도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자료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원들한테 좀 공유해주면서 이런 게 또 새로 발견이 됐다더라 뭐 이런 게 뭐 인도에서 발견이 됐다더라 이러면서 좀 공유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첫 번째 제품인 여행용 비타민 젤리 트래블햇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여행용 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주력으로 밀고 있는 성분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비타민 B군, 비타민 C, 태아닌, 마그네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행 중에 특별하게 면역력이 특별히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여행 갔을 때 갑자기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비타민 C가 들어있고 또 장시간 이동하고 걷다 보면은 근육이 갑자기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때 또 필요한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 또 시차나 환경으로 적응하기 어려울 때 또 피로회복에 좋은 건 비타민 B군이 또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주력을 해서 넣고 마지막으로 여행 갔을 때 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너무 긴장하고 뭐 몸이 피로할 때 푹 숙면할 수 있도록 태아닌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성분들을 골라서 네, 제품에 넣은 것 같습니다.
추구미는 2024년 8월에 설립돼 벌써 추구미만의 제품을 선보이고 또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그 역량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고유빈 씨 또한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또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 다 같은 전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 젤리를 딱 보여주면 넌 진짜 전공을 살려서 너무 열심히 이걸 개발하고 좀 부럽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제 이 4년 동안 배운 거를 녹여낸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가장 아이를 또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는 뭔가 트렌디한 사람으로서 뭔가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거를 제가 어떤 걸 딱 찾아내서 같이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팀에서 같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만족스럽고 너무 재밌고 물론 불확실함이 가장 큰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돼서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는 팀원을 만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젊은 분들,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대와 일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의견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의견도 공유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해볼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존댓말이 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뭐 나이대가 같고 그래도 공적이고 사적인 건 확실하게 지키는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잘 유지가 팀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딱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서로 맡은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 모두 일에 관한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이채연 씨는 그렇기에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뭐 스타트업을 하고 있어서 희망차고 설레기만 해요 라고 말하면은 거짓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직 뭔가 스타트업을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게 아닌가 싶고 그 스타트업은 뭔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유로운 만큼 불안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측 불가능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느끼는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내가 나로서 약간 온전히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게 뭔가 소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타인은 많고 나는 나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데 뭐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라는 뭔가 회사나 그런 거에서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보면 좀 더 원래 인생이 끝날 때쯤이 됐을 때 내가 다음 생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볼 걸 하는 후회는 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지금 이 나이, 이 시점에서 안정적인 선택이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불안할 수도 있는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스타트업을 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선택한 거를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지금 의지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의 대답이 예스라면은 저는 뭔가 아이템이 지금 명확하지 않다? 그런 걸 다 떠나서라도 도전해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업에 관해서는 윤 대표 또한 열정과 진심뿐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창업을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볼 수 있지만 뭔가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리스크를 따지기보다 그냥 먼저 몸을 던지고 실행하면서 배우게 되시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일단 창업 대회가 있다,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무조건 다 신청을 하고 근데 또 신청했을 때마다 항상 대상, 막 최우수상 이렇게 받아왔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자꾸 밀어줘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단 발을 들이고 나면은 주변에서 점점 도와주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 대표 또한 창업으로 자기 꿈을 실현했고요. 이후에도 다양한 창업 부스와 행사에 참여하며 그 인지도를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세계 시장에 진출해 이 추구미를 알리고 싶다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 테이스터 파시빌리티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저희 제품으로 인해서 고객분들에게 좀 더 희망과 더 나은 삶,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기업, 젤리 하나를 먹었을 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더 다양한 제품을 열심히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올해 10월도 이제 프랑스 기업이랑 MOU도 맺으면서 좀 더 저희가 많은 기회들을 모색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뭔가 이 K-푸드의 인기에 힘을 입어서 뭔가 미국이나 동남아 등에 수출을 하면서 좀 더 규모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작은 젤리 한알로 소비자들의 더 큰 꿈을 응원하고 또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제가 약간 사회 초년기 때 뭔가 공부도 잘 못하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수험생활도 좀 길게 하면서 뭔가 암울의 끝을 달렸던 것 같고 그리고 창업을 진짜 하고 싶은데 뭔가 옆에서 진짜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 되게 뭔가 우울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람이 그래도 태어난 게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 생각하는데 사회에 뭔가 강요받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답답하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면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는데 저희의 이런 젤리 한 알이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런 고객분들한테 뭔가 꿈을 전하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제품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건강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싶다는 추구미. 스타트업 코리아, 스타트업 추구미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제8화입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4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대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미국인들은 돈이 있으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돈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좋은 삶을 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1980년대 미국은 1960년대와는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저항과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아가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성들은 남녀 평등을 요구하며 저항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사회적 영웅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성공의 기준을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로만 판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970년대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1970년대가 시작되고 한동안은 1960년대 사상이 아직 남아있어서 미국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실험과 투쟁 정신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70년대는 1980년대 미국인이 어떤 모습일지 짐작할 수 있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사회적 변화를 보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이 베트남에서 군사 개입을 끝낸 것이 한 가지 이유였고 미국에서 흑인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목표를 많이 달성한 것도 미국이 변화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사회적 변화를 보인 세 번째 이유는 경제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은 경제 불황을 겪었습니다.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수입된 석유도 양이 부족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국인들은 사회적 투쟁을 벌이는 것에 지쳐갔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동안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해왔지만 더는 이런 일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노력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했습니다.
미국의 변화는 미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변화는 대중문화와 교육, 정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는 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다룬 All in the Family였습니다. 이 All in the Family는 1971년 1월부터 1979년 4월까지 미국 CBS에서 방송된 시트콤 시리즈입니다. 이 시트콤은 무대와 등장인물은 같지만 매회 주제가 다른 코미디인데 이 All in the Family는 흑인들을 혐오하고 여성의 평등권에 반대하는 노동계급 남성과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시트콤입니다. 올 인 더 패밀리는 공장 노동자인 주인공이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서서히 자신과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가치를 인정해가는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다른 TV 프로그램들은 이 심각한 주제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해피데이즈와 트리즈 컴퍼니 같은 가벼운 소재를 다룬 코미디 시트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미국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음악도 변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포크 음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시대의 포크송 가사는 사회 문제에 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음악 그룹들이 포크송 대신 하드락과 펑크락을 연주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개발 서적이 인기를 끈 것도 미국인들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였습니다. 자기 개발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해 서술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자기계발서 중 하나는 정신과 의사인 토마스 해리스가 쓴 I'm okay, you are okay, 즉 난 괜찮아, 넌 괜찮아 였습니다. 이 책은 1960년대 말에 출간된 뒤 1970년대 내내 비슷한 자기계발서적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마친 뒤에는 교육을 계속 받는데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은 사회 개혁을 위해 일하느라 바빴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단지 불평등한 계층을 만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 항공기 조종의 선구자, 여성 최초의 초음속 비행사, 2차 대전 중 여성 조종사 부대 와스프의 창설자 등으로 명성을 날린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키 코크란의 본명은 재클린 코크란입니다. 제키는 자신이 1910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제키는 다른 부부가 입양하고 양부모가 됐습니다. 양부모 가정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제키는 학교에 간 것이 단 2년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면직물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8살인 그녀가 받은 돈은 시간당 단 6센트였습니다.
그 후 제키는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키는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다음 남부 여러 곳의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제키는 이어 뉴욕시로 옮겨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을 다니던 제키는 플로이드 오들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금융 전문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키에게 비행기 조종을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키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키는 자신이 개발한 미용 제품을 파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경제난, 즉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키에게 미용 제품을 팔아 기업인으로 성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제키는 자신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서 팔 수 있어야 했습니다. 플로이드는 그러려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키는 플로이드의 말에 그것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키 코크라는 당시 친구들에게 비행기 조종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나 하냐고 경고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제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종수를 배우기 위해 뉴욕의 롱아일랜드에 있는 루즈벨트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주 반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 제키는 조종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제키는 그것을 받자마자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는 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때가 1932년이었습니다. 3년 후 제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까지 비행하는 벤딕스 트로피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대회는 남녀 조종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처음 출전한 코크란은 비행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코크란은 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대회에 출전한 유명한 다른 여조종사 아멜라 어하트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1936년 제키는 플로이드와 결혼했습니다. 제키는 자신의 사업체인 제클린 코크란 화장품 회사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클린이 비행을 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937년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일주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에어하트는 비행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하트가 실종된 것으로 발표된 지 한 달 후 코크란은 다시 벤딕스 트로피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성 조종사는 그녀뿐이었습니다. 코크란은 내노라 하는 여러 남성 조종사들을 앞지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우승을 차지한 사람은 알렉산더 세버스키가 설계한 신형 군용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세버스키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버스키는 자신이 개발한 신형 장거리 비행기를 미 육군 항공대에 팔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를 여성이 조종해 대회에 참석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대회에 코크란에게 조종을 제의했고 코크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버스키는 추가의 연료 컨테이너를 날개에 달았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설계의 비행기를 몬 최초의 조종사가 코크란이 된 것입니다. 대회에 앞서 21명의 조종사들이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종사는 코크란과 다른 남성 조종사 9명이었습니다.
대회는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밤중에 열렸습니다. 조종 경기를 보러 모여든 사람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크란이 조종하는 세버스키의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은빛 날개와 동체는 비행장 주위의 불빛에 눈부시게 반사됐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어둠 속으로 솟구쳤습니다.
또 다른 구경꾼들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모여 있었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도착하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고 결승선에 도달하는 걸 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코크란이 조종하는 은빛 비행기였습니다. 코크란은 3,270km를 8시간 10분에 걸쳐 날았습니다. 코크란은 한 번도 중간 기착 없이 전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코크란은 남은 연료가 불과 몇 분 분량뿐이었다는 걸 도착 후에 알았습니다.
그해 코크란은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코크란은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조종사상인 하몬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코크란은 이 상을 13차례나 더 받았습니다. 다음엔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크란은 여성도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 조종사들에게는 군 수송기 비행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성 조종사들이 더 많이 전투기 조종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1940년 코크란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 육군 항공대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코크란은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노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크란은 전쟁 중 훈련된 조종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여성들 가운데서도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후 코크란에게는 런던으로 가서 새로 설치된 영국 항공 수송대 여성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코크란은 여러 해 런던에서 활동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미국은 더 많은 조종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 사령관 헨리 아몬드 장군은 영국을 방문한 길에 코크란을 만나 미국으로 돌아와 여조종사 양성 계획을 짜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조직이 여성 공군 서비스 파일럿, Women Air Force Service Pilot, 약칭 WASP였습니다. 이 그룹은 2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때 여성들은 77종의 각종 항공기 조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비행한 거리는 총 100만 킬로미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정식 군 조직이 아니었기에 여성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코크란에게 와스프를 조직한 공로로 디스팅귀시드 서비스 메달, 즉 수훈 근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후 코크란은 아놀드 장군과 함께 일했습니다. 코크란은 미 공군 예비군 창설을 위한 법안을 기초했습니다. 공군 예비군의 첫 멤버도 코크란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코크란은 정식 군인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1940년대 말 코크란은 비행대회에 다시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44년 코크란은 제트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1954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그녀에게 새로운 전투기 시험 비행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여성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라키드 마틴사의 테스트 파일럿이 됐습니다. 이때 코크란은 시속 2,286km를 비행했습니다. 그것은 음속의 두 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여성 파일럿으로는 최고의 비행 속도였습니다.
제키 코크란은 1964년 자신의 미용 제품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 뒤 나이 70이 된 1980년 코크라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까지도 코크라는 남녀를 막론하고 가장 빠른 속도, 가장 높은 고도의 비행, 가장 긴 거리를 비행한 조종사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키 코크라는 하늘을 집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코크라는 하늘을 나는 기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기의 아래 부분만을 알고 있다. 위로 오르고 또 오르면 하늘은 어두워진다. 아주 높이 올라가면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 나는 바람 그리고 별과 함께 여행을 했다.
이 시간에는 여성 최초의 초음속 비행사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을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대통령 선거 관련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